중국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람권을 일반 중국인들에게 팔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올림픽과 관련된 인원과 관중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표를 판매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조정해 사전에 선정된 관람객들에게 현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관람객을 설정할지 경기 전이나 후에 격리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중국 내 방역 격리 정책을 이유로 지난해 외국인 일반 관중들의 관람을 금지하고 내국인 관중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오면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날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223건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전 바이러스 음성 진단을 의무화하고 돌아온 직후에도 후속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음력 설에 베이징을 떠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브 버틀러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매우 약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틀러 대변인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았지만 지난 16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밀리 합참의장은 격리된 상태이며 부여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서 원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버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밀리 합참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최근에 접촉한 것은 지난 12일로 이전까지 계속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도 계속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고 지난 10월 부스터샷을 맞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른 강대국들에게 냉전시대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에서 세계적 유행병과 기타 도전들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120여 개 나라들과 국제기관들의 20억회분이 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수출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10억회분을 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냉전시대 사고를 버리고 평화적 공정과 상호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며 패권 추구 행위와 다른 나라에 대한 깡패질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쪽에는 이, 다른 이들에게는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제로섬 방식은 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인류가 전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은 평화로운 개발과 상호 승리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는 성지국들의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외교 국방수장들이 오는 20일 인도태평양 협력을 주제로 2+2 화상 안보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근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 프랑스 측에서는 장 이브르르 드리앙 외교장관과 프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역내 정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두 나라는 2+2 회담을 지난해 말 일본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인도태평양 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B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AT 김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김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불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관련국들이 기존 대화 장치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아침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5도, 최고는 영하 15도에서 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네 번째로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북한판 에이테 김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로 잇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두 발의 전술유도탄은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면서 국방과학원은 생산되는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영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전술유도탄은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K-24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 발사는 지난 2019년 8월 두 차례 시험 발사와 2020년 3월 시험 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두 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 궤도형 또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두 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17일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함경도 길쭉은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알섬까지는 직선거리로 370km에서 400km 정도입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입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5일과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리고 지난 14일엔 평안북도 의주 일대 철로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로 시험 발사했지만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는 정확도에 초점을 맞춘 시험 발사로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주에서 평택 미군기지,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양 순안공항에서 계룡대까지의 비거리를 보인 것인데 이것은 북한이 핵능력으로 한국의 주요 거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연초부터 핵탄두 소형화 역량에 따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새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테킴스는 정점 고도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최저 요격 고도인 50km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또 낙하하며 풀업 기동 등 요격 회피를 위한 변칙 기동을 할 수 있고 확산탄으로 구성된 자탄을 넣을 경우 축구장 서너 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검수사격시험이라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 배치되고 있는 무기 중에서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사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개발을 총괄하는 국방과학원과 함께 군수산업을 책임지는 제2경제위원회가 이번 시험을 진행한 것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동해안 쪽에서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시험 발사를 하고 이후 서쪽에서 내륙을 관통하는 시험 발사를 통해 최대 사거리를 시험하는 게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최근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킴스 발사가 내륙 관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개발이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번갈아 쏘는 것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와 대미 핵 군축 협상을 겨냥한 행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미사일들이기 때문에 전장에 굉장히 곳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만큼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타격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거고, 그리고 이거를 비핵화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뭐 북한은 명확하게 그것을 의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교착 국면이 풀리기 어렵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국제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가 쉽지 않은 현 상황을 핵능력 고도화의 기회로 삼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도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막으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과거에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유엔을 동원해서 북한에 그 압박을 넣었는데 지금은 그 중국이 그거를 협력을 안 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죠. 한국 정부도 사실 별다른 조치 안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라고 하는 거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은 비용과 위험으로 자신의 미사일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외 무력 시위와 함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번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로 평양 순안 비행장을 택한 것은 지난 2017년 8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곳을 한 이유는 평양 주민들에게 미사일의 어떤 발사의 모습을 하늘에서 궤적이나마 보게 함으로써 내부 긴장을 통한 결속의 효과가 크다. 그리고 한미정보망이 감시가 쉬운 지역에서 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K-24를 통한 무력 시위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차츰 높이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발사한 KN-25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로 부르지만 미국과 일본에선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어지는 탄도미사일 도발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지난 17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이날 3자 전화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에 따르면 성김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이달 이뤄진 일련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만남에 열려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3국 대표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전화 협의를 하며 양자 협력과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 5일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대표들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북한의 추가 발사가 있었던 다음 날인 지난 11일에도 3자 전화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프라이스 대변인은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은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국들이 기존 대화 장치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최근 잇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같은 말을 반복할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건 점점 더 우려가 커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is is increasingly concerning. I mean, there haven't been that many periods, I think, in recent time where we have seen so many.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이건 북한과 모든 관련국이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마련된 대화 장치가 활용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existing mechanisms, right, and existing lines of communications.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se
기존의 장치가 있고 소통 라인이 남아 있으며 현 시점에선 이런 것들이 사용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기존의 외교적 틀을 매우 지지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앞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고 잠재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남아있다면서 이 문제는 모든 관련 회원국들이 주목해야 하고 외교관이든 언론이든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의 발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한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역량 고도화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곧 하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를 맡게 될 터너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미사일 발사 시위를 계속하는 데 대해 북한은 미국과 하와이, 서부, 심지어 동부에도 직접적인 위협임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추구하는 능력과 그들이 핵보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극초음속 기술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마저 압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터너 의원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미사일 역량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는 미국을 인질로 삼는다며 미 본토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선택권은 확실히 낮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바라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의원은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무기 개발에서 뒤처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무기 현대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해거티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을 감지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 중국의 호전성 증대, 알카에다 탈레반의 대담함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복원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이뤄진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후유이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이 지난 2주 동안 네 차례나 미사일 시험을 이어간 데 대해 워싱턴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미국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한편 도발을 통해 내부의 어려움을 무마하려는 의지로 풀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을 시작으로 17일까지 북한은 새해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5일과 11일 자강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쐈고 14일에는 평북 의주 부근의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 17일에는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발 쏘면서 이달 들어서만 이미 총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과거 북한의 미사일 시위와 비교해도 예사롭지 않은 행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발사된 미사일 개수는 북한의 역대 미사일 시험 중 한 달 기준 세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 3월에는 9발, 2019년 8월에는 10발의 미사일을 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기록이 깨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에는 2년 차에 들어간 국방부문 5개년 계획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 1월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해왔습니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와 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명중률 제고, 다양한 전술 핵무기 개발 등이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17일 발사한 미사일이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은 1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보인 광범위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사실 여부를 떠나 선제 공격을 당해도 보복 타격으로 응수할 수 있는 전술무기 역량을 키우려는 노력이라는 설명입니다. 군사력 증강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 같은 분석에 더해 미국의 관심을 붙잡아두려는 북한 특유의 손짓에 무게를 두는 분석도 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진 미사일 시험은 모종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연구개발을 위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사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Off.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이 이뤄진 뒤인 지난 13일 미국 MS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some of this is the North Korea trying to get attention.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현실도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난관에 부딪힌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강력하고 형편이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화 메시지보다는 강력한 제재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두 차례의 미사일 시험 직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가담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러시아 기업 한 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 중 북한 국적자 5명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제안했는데 북한은 곧바로 반발 성명을 낸 뒤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올해 네 번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 대해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 등 가까운 동맹과 더불어 공동 억지와 방어력을 증강하는 이중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은 새해 초 집중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에 미사일 발사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깔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의 위험성은 속도보다 기동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선제 타격만이 대안인데 엄청난 확전 위험을 안고 있는 전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무기체계의 다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타탄두 미사일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진단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역량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저는 극초음속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사일이 극초음속을 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활공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정확히 어떤 기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북한은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을 시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사한 것은 장거리 활공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제가 기동식 재진입체라고 부르는 약간의 활공과 방향 전환과 같은 간단한 기동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을 두 차례 시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1980년대 미국이 퍼싱 2 미사일에 적용했던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동식 재진입체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거리 활공체는 계속 개발 중이고요.
북한이 그 정도 수준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개량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달 시험한 기동식 재진입체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발사한 활공체 화성 8형은 한 차례 시험밖에 진행되지 않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 시험 때는 작동할 수도 있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극초음속이면 1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한국엔 큰 부담인데 기존 미사일보다 확실히 더 큰 위협이 맞습니까?
그런 분석은 기술적으로 부정확합니다. 모든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커드 미사일도 마하 5보다 빨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공체는 그야말로 활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됩니다. 전통적인 재진입체보다 더 빠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느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기존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서울을 타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번 미사일의 의미를 서울까지의 비행시간이 훨씬 짧아진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동력을 갖춘 미사일로 정의돼야 합니다. 기동식 재진입체의 가치는 목표물까지 더 빨리 도착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드가 포착할 수 있는 곳을 통과할 수 있고 방향을 바꿔 다시 목표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산과 같은 목표물을 향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해 비행 속도는 느려지지만 기동할 수 있어 미사일 방어망을 피하고자 좀 더 우회적인 비행 경로를 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극초음속이라는 속도 개념에만 지나치게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극초음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 용어를 언급하면서 정작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런 종류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다시 말해 요격 역량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비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에서는 요격이 쉬워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동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요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동식 재진입체의 장점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레이더가 포착할 수만 있다면 요격이 더 쉬울 것입니다. 전통적인 재진입체보다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레이더로 볼 수 없다면 요격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도록 설계됐지만 극초음속이라는 속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미사일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방식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레이더에 안 잡혀 요격이 어렵다면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선제 타격을 고려해야 하나요?
그것이 항상 진실이라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순항 미사일뿐 아니라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개발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군 당국자들의 말을 잘 살펴보면 늘 그것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미사일 방어망에만 의존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이 그것을 너무 쉽게 압도할 수 있고 방어망 자체도 잘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러나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해서 선제 타격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북한 지도자가 발사 명령을 내리기 전 그를 겨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있고 한국은 그 전에 김정은을 죽이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자기가 먼저 움직이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기 속에서 상황을 극도로 확대시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었는데 어떤 미사일 전략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갈등 국면 초기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타격하기 위해 전술 핵무기를 대량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중단거리 핵미사일 모두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북한은 견고한 미사일 운반 차량을 만들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해 왔는데 도로망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은 만들어야겠는데 운반용 트럭과 도로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발사 옵션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했고 열차에서 발사를 이어가는 것은 그 때문이죠. 상당히 광범위한 철도망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이런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는 철도 차량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모습을 지난해 9월 처음 공개했는데요. 며칠 전 발사에서 혹시 기술 진전 정황은 확인된 게 없습니까?
그런 차원의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배치 역량을 시험한 것이니까요. 미사일 자체를 시험한 게 아니라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라는 군부대 훈련의 일환으로 배치된 미사일을 시험한 것입니다. 새 무기 시스템의 시험이 아니라 군부대가 이미 배치된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철도 환경을 고려할 때 손쉬운 타격 대상이 될 이런 형태의 발사수단이 북한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차량형이든 열차형이든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미국은 1차 걸프전 당시 드넓은 사막에 노출된 이라크의 이동식 미사일을 단 한 발도 선제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뒤에야 발사대를 발견하고 이를 파괴한 적은 있지만 발사 자체를 미리 막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많은 도로망과 군기지를 파괴하고 모든 잠수함을 잡아내야 할 뿐 아니라 철도망까지 모두 파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처럼 모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속화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쭉 연결해보면 어떤 추세가 보입니까? 작년 당대회 때 공언한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인가요?
꽤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이미 시험했는데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 무기체계라고 부르지만 저는 두 종류의 활공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열차형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계속 시험 중이고 새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리스트에 담긴 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다음 노동당 대회 이전에 우리는 군사용 위성의 우주 발사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다탄두 미사일 시험 등을 보게 될 겁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공항에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이 활공체에 사용하는 로켓 엔진은 화성 12형과 화성 14형 엔진과 같은 종류로 보입니다. 화성 12형과 화성 14형에 더 많은 연료가 사용된다는 게 유일한 차이점이죠. 따라서 미 당국이 이번에 북한에서 미사일 엔진 연소 종항을 포착했을 때 ICBM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남습니다. 연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미리 경보를 발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미사일에서 나오는 연기 기둥을 보고 ICBM으로 판단했고 궤적을 통해 마치 알래스카를 향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 서부 공항에 이륙 금지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된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 기지 인력에 대한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번 발사는 정말 모호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ICBM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북한 미사일 성능이 개량되면서 이런 소동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게 바로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쪽에 미국과 한국이 서고 다른 쪽에 북한이 서서 충돌 시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맞을 때 그리고 각자 상대방의 선제 공격 징후를 찾는 상황일 때 허위 경보에 진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으로부터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의 특징과 무기 개발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70년 동안 감식 불가 상태로 묻혀있던 한국전 참전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7단계로 구성된 미 국방당국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 곧 4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펀치볼 국립묘지에 신원미상으로 묻혀있는 한국전 전사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프로젝트가 오는 4월 네 번째 단계에 돌입합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 신원 확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베로니카 키스 박사는 지난 14일 VOA에 7단계로 구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의 3단계 작업이 지난해 8월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단계는 한국 창원에 있는 마산, 부산에 있는 탄곡, 함경남도 장진군 고토리에 있는 미군 묘지, 2단계는 대전에 있는 미군 묘지와 북한에 있는 포로 수용소, 그리고 3단계는 밀양의 미군 묘지와 장진호 인근에서 송환된 유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는 4월 이어지는 4단계는 대구와 부산 인근에서 발견됐던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발굴 프로젝트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뒤 유해 복원 불가 판정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신원미상으로 펀치볼에 묻혀있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들을 발굴해 신원을 확인하는 DPA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18년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키스 박사에 따르면 DPAA는 펀치볼에 신원 미상으로 묻혀있던 한국전 전사자 867명의 유해 중 총 501구를 발굴했고 이 중 158구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키스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 2020년 프로젝트가 잠시 중단됐었지만 지난해 재개돼 3단계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원 미상으로 묻혀있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최근 들어서야 신원이 확인될 수 있게 된 이유는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 덕분입니다. 선에벌의 DPAA 대변인은 최근 VOA에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까지 수십 년이 걸렸던 주된 이유는 과거에는 유해에서 유전자 표본을 추출해 가족들의 유전자 표본과 비교하는 신원 확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펀치볼의 신원 미상으로 묻혀있는 미군을 비롯해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는 총 7,554명입니다. 히스 박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DPAA가 신원을 확인한 한국전 참전 미군은 총 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 마련한 화물 소독 시설에서 300m 길이의 열차가 포착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물 열차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무역을 재개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화물열차가 포착된 건 한반도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39분입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북중 접경지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BOA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의주 비행장 서쪽 입구 부근에서 열차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약 330m 길이의 이 열차는 의주 비행장의 활주로 바깥에 자리한 모습으로 촬영됐는데 공항 안으로 진입하는 중이었는지 빠져나가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대기 중이었는지 여부는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열차가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화물열차가 16일 오전 9시께 조중 우이교를 건너 단둥으로 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전 7시께 신의주로 넘어왔으며 또 다른 화물열차가 17일 오전 단둥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들이 지목한 열차와 의주 비행장에서 포착된 열차가 같은 것인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3월 민간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의 활주로에 직사각형 건물 10여 채를 건설하고 공항 안으로 철도를 연결했었습니다. 이 철도는 신의주 방향으로 이어지는 기존 선로로 연결돼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언론 매체들은 북한이 중국에서 건너온 물품들의 검역을 목적으로 의주 비행장에 소독시설을 건설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계속되면서 해당 시설에서 화물의 방역 조치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열차가 위성사진에 포착되고 화물열차가 잇따라 북중 국경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제로 북한과 중국이 무역을 재개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1월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부터는 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해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이후 한국국가정보원 등은 양국의 무역 재개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지난해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열차를 이용해 무역을 재개한 것이라면 국경 봉쇄 조치 강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발 직후 최초로 국경 문을 닫은 지 2년 만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소개해드릴 인물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전혜정 씨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뭐 그때는 뭐 같이 남편 따라 같이 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밖에 이제 나가고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 전 방에서 지냈어요. 방에서 지내다가 이유는 그때 먹을 거 없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냥 북한을 뜨고 싶었어요. 그래서 북한을 뜯고
모든 것을 의지했던 남편의 죽음. 캄캄한 미래뿐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것이 탈북이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쓰지 못하니까 농 안에 여놨어요. 이불이랑 이렇게. 그래서 그때 좀 컴퓨터랑 좀 되는 그런 세상으로 좀 나가고 싶었던 생각은 계속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찰나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도망간을 건너오게 된 거죠. 친척들이 중국에 있어요. 저희 친척들이. 뭐 저희 친척은 아니고 남편 쪽에 친척들이 중국에 있어가지고 올 때 이제 그런 녹음기, TV 뭐 이런 거 쓰던 것들 쓰다가 이제 버리는 것들 그런 거 이제 북한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거 가지고 오면 그 북한 시장에서 그게 아, 잘 팔렸어요.
중국에 살았던 남편 가족의 도움으로 돈이 될 물건들을 팔아 여유를 누렸었던 혜정 씨.
그 컴퓨터가 집에 있으면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입던 옷이랑 그런 중고품들이 이제 가져오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사용하고 그거를 쓰고 살면서 아, 참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보다 진짜 이제 다른 나라가 살기 좋다는 거.
그러면서 얻은 것은 북한을 떠나면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란 막연하지만 분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미군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또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옛날에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말씀은 해줬지만 그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전쟁 때. 그때 저희 엄마가 17살이었댔나 봐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수경 하룻밤 자고 떠나갔는데 그때 크리무하고 통조림을 줬대요. 그걸 동네 애들한테 줬나 봐.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걸 먹어봤는데 그 통조림도 먹어봤고 크림을 하나 받았는데 그 크림을 저희 엄마가 평생 동안에 그런 크림 한번 써보고 다시 못 써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엄마가 이제 죽기 전에 저한테 무릎 베고 이제 한소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안 나쁘다고. 미국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해준 말이 있어요. 어쨌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던 생각은 엄마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맴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닌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두만강을 건넜던 것인데요. 종종 건너봤던 국경. 여느 때처럼 개 한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 건널 때는 이제 중국에서 그 북한에서 이제 개 같은 거 키우잖아요. 북한의 개. 그런 북한의 개 보고 똥개라고 해. 똥개. 왜냐면 인분 먹고 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국 두만강 건너가면 그런 개를 또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북한의 군대, 북한 쪽에 있는 사람하고 두만강 건너서 중국 쪽에 있는 그 블로커 지역이니까 저희를 인계 인수해서 두만강 건네주고 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연락을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심부름을 시켜요. 사람 건너올 때 북한에서 개 뭐 한 마리 보내달라, 두 마리 보내달라 이렇게. 그래서 좀 개랑 같이 헤엄을 쳐서 이제 넘어왔어요. 군대가 이제 데려다 주고.
그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전혜정 씨는 처음부터 한국으로 갈 생각으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은 삭막했습니다.
그 외엔 중국의 친척들은 공직에 있어서 이렇게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한국을 가려고 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집들은 북한 사람을 안 받아들여요. 안 들여놔요. 그 불법이 벌금 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친척 집에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그 중국의 친척들한테 전화하니까 전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국경 연선까지 저를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이제 데리고 가느라면 거기에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처소가 있어서 거기에 단속되게 되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 잃고 탈북하는 그거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없었죠. 관심이 없죠. 친척 집에는 못 들어가고, 탈북을 해서 국경을 딱 넘어가지고 낮에랑 이제 그때는 밖에 나와서 가일밭이 있어요. 두만강 딱 넘으면. 그래서 그 가일밭 안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연길이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연길. 연길에 있는 블로커 지역이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바로 조선족이 하는 식당에. 그러니까 그게 팔북에서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임시 거기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돼. 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전혜정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불안했지만 이렇게 빨리 불행이 닥칠 거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일주일 만에 잡혀갔어요, 제가. 그것도 또 일주일 동안 제가 식당에서 이제 먹고 일하는데 먹으면서 자면서 일하는데 거기에 그 사장님은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었어요. 여자분이고 이제 한국머리 통하니까 저를 거기에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 카운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도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여자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다가 같이 일했었는데 제가 카운터 이제 음식 메뉴판 있잖아요. 그 메뉴판을 중국말로 이제 배웠어요. 그 여자분한테 시금치가 뭐고 계란이 뭐고 된장찌개가 뭐고 돼지고기가 뭐고 뭐 이런 거랑 해서 배워가지고 일주일 만에 제가 그거를 보고 읽었죠. 읽고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식당 사장님이 주방에서 일하던 거를 저 카운터로 세운 거예요. 카운터에서 이제 음식 주문받고 손님들 이렇게 하는 거 세우고 중국 여자를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여자가 자르고 나가서 경찰을 데리고 경찰한테 신고한 거지.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탈북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중국 공안에 잡힌 혜정 씨.
참 그때는 뭐 말이 안 나갔어요. 딱 경찰이 들어오면 전 잡힌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딱 네 명이 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없는 시간. 그때 딱 오는데 제가 경찰이 오는 거 보고 알고 주방에서 일하다가 딱 화장실 쪽으로 갔어요. 갔는데 화장실에도 식당 쪽이라 화장실이 어디 뭐 진짜 어디 구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변기통이라도 들어가 내려가고 싶었어. 창문도 아주 뭐 손바닥만한 그 공기구멍 하나 있고 화장실이라는 게 뻔하죠. 너무나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들이친 상황을 빠져나올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이 도문 변방 수용소라고 부르는 중국 도문의 감옥을 거쳐 북송된 후 온성 보위부에서 짧지 않은 기간 갇혀 있었습니다.
신문 과정은 다 겪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온성 보위부에서 한 몇 개월, 보위부에서 이제 몇 개월 같이 감옥에서 같이 생활을 하죠. 그 과정은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 온성보위부로 가서 온성보위부에서 한 5개월인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을 하죠. 감옥 안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 혜정 씨는 그 시간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해 다시 탈북을 시도했습니다. 두만강을 다시 건너 중국에 도착한 혜정 씨는 바로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 취임한 프로이센의 빌헤름 1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이로써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 연방은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35개의 나라와 4개의 자유시로 구성된 연방 국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빌헤름 1세는 독일 통일의 꿈을 품고 비스마르크를 수상에 임명한 후 독일 통일 정책을 추진합니다. 수상에 오른 비스마르크는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거둬들여 군대와 무기를 증강시키는 등 철혈 정책을 펼칩니다. 이어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4년 뒤인 1870년 프랑스마저 무너뜨린 프로이센은 마침내 1871년 1월 18일 통일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18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2개월이 지난 1919년 1월 18일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리 평화회의를 엽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 조약인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과 그 동맹국에 전쟁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조약에 따라 13%의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군이 해체됐고 육군과 해군의 수도 제한됩니다. 독일은 또한 1320억 마르크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굴욕감은 이후 독일의 히틀러에게 이용돼 나치즘이 대두되는 한 배경이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